네,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난 2025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평화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90% 선까지는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은 이러한 90%란 건 의미가 없죠. 99%가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1%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또 좁히는 것이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꼭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 종식을 위한 돌파구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주고받으면서 상당 부분 타협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데 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정상과의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힌 것이 뭐냐. 장기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미국은 그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걱정하는 건 뭔지 알겠어. 또 러시아가 쳐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15년 동안의 기간을 너희들한테 안보 보장을 해줄 테니까 그 정도 시간 있으면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년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충분할까요? 충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러시아라는 나라를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라는 나라는 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꾸준하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적인 시도를 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년 이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길어져야 된다. 적어도 30년, 이왕이면 50년 이런 정도의 긴 안전보장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뭐 30, 50, 75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고려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리고 유럽 정상들과 많은 만남,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의 문제는 영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돈바스 이 지역에서 그냥 다 철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 전선에서 멈추는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런 협상을 하면서 뭐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별도로 2시간 가까운 뭐 전화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은 단호합니다. 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했던 28개 합의안 즉 러시아 입장이 대부분 반영이 된 그 합의안에서 어떠한 후퇴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6년에도 아마 4년을 넘어서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 4년이 다 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풍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슬프기도 하고 특징적인 면 있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이죠.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피곤에 쩐 그러한 군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연령대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젊은 병사들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전선이 아니고 이제는 중년 남성 심지어 노년층까지 참전하는 그러한 전선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군의 전사자 명단들이 일부 유출이 돼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연령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NGO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연령이 5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루안스크에서 전사한 이분 슈발로프라는 이분 같은 경우는 행정서류상 71세로 전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71세가 전선에서 투입이 돼서 전투를 치르다가 사망이 된 거죠. 지금 다른 분 시소예프라는 이분 같은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69세입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만 나이를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 한두 살씩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는 노년층이 전선의 군인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하는. 야 이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돌이켜보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하던 시절에 러시아 군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남습니다만 어쨌든 당연히 정규군 그리고 정예부대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에 이제 30만 명을 동원하는 이제 준동원령이죠. 완전 동원령은 아니고 준동원령을 발동을 했는데 이 당시에 주로 30대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20대가 주축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 말이 되면 30대가 주축이 됐는데 이것이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40대, 50대, 심지어 70대까지 전선에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군의 여러 가지 이제 비중들을 살펴보면 화면처럼 극적인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즉 처음에 전쟁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당연히 레귤러 정규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인명 피해가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자 2022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PMC라고 이야기하는 전쟁 기업들이라고 하는 바그너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서 희생률이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크라이나 전선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PMC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주도했던 그러한 이제 사람을 갈아넣는 그러한 전투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러시아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는 PMC도 이제 바그너 그룹의 여러 가지 반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계약병 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제 전사자 비중도 당연히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30만 명에서 2024년에는 43만 명으로 점점 더 많은 계약병들이 이제 전선에 투입이 이제 돼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투입되는 계약병들의 연령 그리고 전사자들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는 뭐 러시아 평균 연령은 당연히 20세 정도 내외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36세입니다. 이거는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40세를 훨씬 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병들 중에서 전사하는 사람들 비중으로 보면은 지금 진한 청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계약병 중에서 연령대로 나눈 전사자를 쭉 보여주는 건데 압도적으로 40대에서 50대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은 앞선 세대도 있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은 중년층의 계약병 사망률이 매우 높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우리가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별로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일 끔찍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투입된 병력의 평균 생존 기간은 4.5개월입니다. 즉 전선에 투입돼서 6개월 정도 생존을 하면 평균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투입되자마자 전사를 하고 그러한 초반에 빨리 전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응 능력이 느리고 여러 가지로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 중년층의 계약병들이 그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하게 사회 뒤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가족을 꾸리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중년 남성들 심지어 노년층까지 왜 전선에 투입되는가 를 보면 이것은 결국은 다 돈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전쟁이 초반에 벌어졌을 때 그리고 2023년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됐던 2024년에 계약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이시면 이 파란색, 청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월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샤이닝 보너스입니다. 내가 입대할 때 이제 일시급으로 받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사관으로 입대를 할 때 보면 샤이닝 보너스처럼 일시급으로 주는 것 금액들이 이제 생겼고 그 금액이 좀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전선으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찾아서 사람들이 전선으로 향하고 있고 이 돈이 가장 급박한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젊은 청년층이라기보다는 중년층인 거죠. 즉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내 부인을 내 부모님을 뭔가 챙겨야 될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내 목숨을 담보로 전선으로 가서 지금 러시아 전선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한번 그 모병 광고를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러시아로 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른쪽 한글로 번역한 걸 보시면 대충 이래요. 당시에는 이제 내가 입대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일시금으로 그러니까 1회 샤이닝 보너스로 19만 5천 루블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뭐 대략 한 360만 원 정도를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매월 20만 루블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매월 3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거나 내가 한 달씩 월급으로 받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더 주는 게 2023년 계약병들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이게 숫자 단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모스크바 수도인 모스크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일단 나 입대하겠소라고 그러면은 얼마죠? 230만 루블을 일단은 일시금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30만 루블이면은 얼마냐? 4,25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월 받는 월급은 26만 루블 정도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시금이 어마어마하게 튄 거죠. 일단 사인만 하면 목돈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장년층들이 더 많은 이제 입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모병 포스터를 보면 아예 숫자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입대하기만 하면 520만 루블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입대를 이제 권유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은 이제 모스크바니까 좀 더 많이 줍니다. 하지만 뭐 러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200만 루블 정도는 충분히 이제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만 루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2만 3천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3천만 원 이상을 목돈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자식들을 대도시에 공부 보내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나간 친구 그 자식들의 생활비를 보태주고 뭐 지방칸 뭐 방 한 칸 마련해주는 그러한 곳이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이런 가족의 누군가가 전선에 투입돼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이 그 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회적 도약이라든지 상향이동 했던 결과들이 점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라든지 이런 대도시 말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신축 소형 아파트 가격은 한 520만 루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모병 포스터 모스크바 지역에서 보여드렸던 그 520만 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입대를 하면 자식한테 아파트 한 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들이 전선에 뛰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급여가 월 6만 루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00달러? 안 되는 규모다 보니까 전선에 투입이 돼서 내가 6개월, 1년을 생존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정말 목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은 비용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같이 이런 지역들은 높고 그 다음에 뭐 병력 자원이 좀 많고 입대자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남고 하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을 살아남으면 한 700만 루블 정도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이제 점점 러시아 병사들의 고령화를 촉진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과거에 뭐 체첸이라든지 이런 전투에 투입됐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 역시도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별로 벌이가 좋지 않은 중장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낼 수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러한 모병 광고들이 더욱더 잘 먹혀 들어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모병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면 상당히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그 돈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병을 위한 텔레비전 광고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이 화면 보시면 일단은 누가 주 타겟이죠? 피트니스 클럽의 트레이너,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그리고 마트의 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주요 타겟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 러시아라는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닥 좋은 직업이 아닌 왜 그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평가를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중장년층, 특히나 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 이 정도들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당신이 정말 원해서 그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탈출해서 돈도 벌고 국가를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기 위한 여러 가지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한 러시아의 광고들을 보다 보면 재밌는 면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러시아 영웅들에게 영광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정체성을 되게 내세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죠? 이러한 돈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있는 러시아인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머나먼 뭐 시베리아라든지 중소도시라든지 이런 데 있는 소수민족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위대한 조국의 영웅들이라는 표현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죠. 그중에서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더 짧습니다. 당연히 독신남들의 수명은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급격하게 얼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이러한 중장년층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병력으로 투입하면서 전선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면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 부양 비용을 낮추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이제 거둘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비즈니스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뭐 우크라이나도 비슷하면 비슷하지 좋을 건 없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 장면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여러 가지로 정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인데 대략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더라도 대충 보면 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뭐 무기 제작이라든지 전선에서의 정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재 전선 투입 병력의 평균 연령은 45세. 평균이 4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대 미만, 그러니까 20대 병력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젊은 이 군인들을 젊은이들을 모집하기 위한 포스터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의 주력은 중장년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60대 이상도 이제 입대를 허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을 입대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차라리 전쟁터에서 내가 뭐라도 기여를 하고 가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왜 젊은이들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당연히 동원령이 내립니다. 동원령이 발발됐을 때 우크라이나의 동원령 기준은 몇 세였냐면은 27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병력 부족이 심화되니까 25세로 이제 내려갔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보면 당연히 만 18세가 딱 넘으면 이때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징집 대상이 돼서 전선에 투입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근 30세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지금은 40대 중반 심지어 60대까지 전선에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제 직전인 이제 2022년 초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어떠신가요? 되게 상당히 이상한 연령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연령대들이 이렇게 봉긋 중앙에 어느 쪽이 솟고 그다음에 양쪽에 낮던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20대가 가장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제일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 그리고 해외 이주 이런 것을 겪으면서 청년층 당시의 출산율이 급감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이주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층 만 18세에서부터 20승을 징집을 해봐야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걸 하느니 제일 많은 머릿수 어디죠? 30대. 여기를 징집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 18세에서부터 25세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전후 재건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내를 하고 이 자원을 아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이제 점점 고령화되는 장년층, 노년층 이런 분들이 이제 전선에서 뛰어다니고 드론을 날리고 포탄을 피해 다니고 참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비군 보통 동원 예비군 끝나고 나면 이제 아 정말 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군 이제 5-6년 차 정도 되면 이제 6-7년 차가요? 이제 편성만 되고 이제 소집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실전에서는 40대 중반, 5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투입되는 것이 지금 전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6년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은 어쨌든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지금 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정에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서 보다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그 우선순위는 가장 가치가 없는 자산부터 자원부터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중장년층이 주력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